김웅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안보실장이 대북정책 조율 등을 위해 다음 달 2일 미국에서 3자 협의를 갖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어제 성명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서훈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의 메릴랜드주 앤나폴리스에 있는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3자 대화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3자 협의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일본 한국 방문에 이은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코로나 팬데믹 대응, 기후변화 대처 등 광범위한 역내 현안과 대외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협의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이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중국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정의용 장관이 왕이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다음 달 2일 중국 푸젠성 샤먼을 실무 방문해 다음날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의용 장관의 이번 방중은 지난달 9일 취임 이후 첫 해외 방문입니다. 한국어로는 두 장관이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를 비롯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협력 방안, 내년 수교 30주년 기념 행사 등 양자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군부 쿠데타와 대규모 유혈 사태로 정세가 불안한 미얀마에서 비필수 업무 공무원과 가족들에게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어제 성명을 통해 미 정부 인력과 그들의 가족, 미국 시민의 안위는 국무부의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철수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현지 미국 대사관 업무는 계속되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제한된 범위의 영사 서비스와 비자 접수도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와 기업들이 미얀마 군부를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 지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최소 521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 JCPOA 복원을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이란의 새로운 협상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협상안은 이란이 첨단 원심불리기 가동이나 순도 20% 우라늄 농축 활동 등 부분적 핵 활동 중단에 동의하면 미국이 경제 제재 일부를 해제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세부 내용에 대한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란의 수용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폴리티코는 이란과 국제원자력기구가 합의한 이란 핵시설 접근 보장 시한이 5월에 끝나고 6월에 이란 대통령 선거가 있어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미국 측은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의 실험실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기원을 규명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WHO 국제조사단은 이 같은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은 보고서에서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출발해 선산갑이나 토끼 등과 같은 중간동물 숙주를 통해 인간에게 전파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한 중국 우한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극히 드문 가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코로나 기원에 대한 조사가 결정 중인 것이 아닌 진행 중인 작업이라며 추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국제 전문가 17명과 중국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코로나가 처음 보고된 중국 우한에서 28일간 진행한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미국 등은 이번 조사 보고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중국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3자 화상회동을 갖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실과 독일 총리실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회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에 대한 유럽연합 승인 절차를 비롯해 백신 부문에서의 협력 기회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31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깊이 우려하면서 이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서도 계속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국무부 당국자들은 압박과 외교를 동시에 추구하며 동맹과 인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했으나 성명서 채택 등 대응 조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에 가끔 구름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11도에서 2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깊이 우려하면서 이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서도 계속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이 미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사 피터슨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30일 전 세계에서 최악으로 남아있는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에 여전히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So on your first question, we do remain deeply concerned by North Korea's egregious human rights record, which remains among the worst in the world.
피터슨 차관보 대행은 이날 국무부의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 발간과 관련해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BOE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피터슨 대행은 국무부가 진행 중인 대북 정책 검토에 대해 언급하면서 인권은 북한 정권에 대한 우리의 전반적인 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 정권의 엄청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계속해서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피터슨 대행은 한국 정부가 최근 시행한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n terms of the anti-leaflet bill, increasing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into North Korea is a U.S. priority.
한국의 전단 금지법과 관련해선 자유로운 대북 정보 유입을 늘리는 것이 미국의 우선 과제인 만큼 정보를 전파하는 건 북한에 매우 중요하며 이는 북한 정권에 통제되지 않는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전하기 때문이란 겁니다. 피터슨 대행은 국제 정책으로서 미국은 인권 보호와 기본적 자유를 옹호한다며 북한과 관련해선 계속해서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s a global policy, we advocate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with regard to the DPRK, we continue to campaign.
또 미국은 북한으로의 정보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부 기구의 파트너들과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각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2020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공식 발간했습니다. 앞서 BOE는 북한과 한국에 대한 인권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보고서에 강제실종과 고문, 자의적 구금, 강제노동 등 총 23개 사항에 대한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북한의 국경 폐쇄 조치가 인권 문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일반 주민들이 국경을 넘다가 붙잡힐 경우 현장에서 사살되거나 공개적으로 처형되고 정치범 수용소의 간수들은 탈출을 시도하는 수용자를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는다는 등의 내용도 담았습니다. 한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에선 일부 대북 인권단체들의 활동이 한국 정부에 의해 제한받고 있다는 주장과 지난해 7월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탈북자 주도 단체들의 설립이 취소된 사실 등이 담겼습니다. 또 부패 항목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과 김홍걸 국회의원 등이 거론되고 성추행 항목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의 혐의 등을 거론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직접적으로 북한 문제를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전 세계 인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President Biden is committed to putting human rights back at the center of American foreign policy. And that's a commitment that I and the entire Department of State take.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을 미 외교 정책의 중심으로 되돌려놓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이는 자신과 국무부 역시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인권을 지키고 인권 유린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가용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1977년부터 매년 각국의 인권 상황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피터슨 차관보 대행은 인권 보고서의 발간 목적에 대해 인권 도전 사항들을 밝혀내고 세계 무대에서 우리의 목소리와 지위를 이용해 인권 유린이 언제 어디에서 벌어지든 이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북한 문제의 시급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대북 압박과 외교를 동시에 추구하며 동맹과 인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5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가 외교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과거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최우선 외교 정책 사안이 북한이라고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이처럼 바이든 대통령이나 다른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을 통해 구체적인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접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상간 만남을 통한 이른바 톱다운 방식과는 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think his approach would be quite different, and that is not his intention.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외교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이 포함되냐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접근 방식은 상당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의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On the condition that he would agree that he would be drawing down his nuclear capacity.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대통령 당선 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핵 역량 감축에 동의한다는 조건으로 만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대북 정책과 관련해 추가 제재 등 다양한 압박 방안과 동시에 외교적 기회 또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7일 일본 방문 중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북 정책 검토와 관련해 이 검토 과정에서 살펴볼 내용과 검토 중인 것은 다양한 압박 가능성과 다양한 외교 가능성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10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도 일부 외교적 기회는 물론이고 특별히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 다른 압박 지점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the policy itself and our approach is something we're also reviewing to make sure we have the best possible tools to advance denuclearization. 바이든 행정부는 또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동맹 공조, 특히 미한일 삼각 공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크 네퍼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30일 미국, 한국, 일본 세 나라가 가장 긴급한 국제 현안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와 책임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도 중시하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6일 한국 방문 중 북한의 독재 정권이 자국민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원칙에 따라 적절한 수준에서 대응하면서도 절제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지난 23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틀 전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탄도미사일 활동을 제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움직임이 대북 외교 기회의 문을 닫는 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25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첫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공개석상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이 시험한 특정 미사일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대한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Let me say that, number one, UN Resolution 1718 was violated by those particular missiles that were tested.
블링컨 장관은 지난 29일 화상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이런 탄도미사일 발사는 정세를 불안정하게 한다며 미국뿐 아니라 UN 체계를 포함한 동맹국과 협력국들의 규탄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 see from these unlawful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단거리라며 평가절하했던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는 분명히 다른 대응입니다. 미국은 또 26일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대사급이 직접 참석하는 안보리 회의 대신에 외교관들이 모이는 제재위를 소집한 건 신중한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편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외교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8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부터 대북 접촉을 시도해왔다며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대화 제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16일 담화에서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미국에 대해 앞으로 4년간 발편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서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치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백악관의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이 4월 2일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한국의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에밀리 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협의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일본과 한국 방문에 이어 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나라 안보실장들이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에 있는 미 해군 사관학교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전유지, 코로나 팬데믹 대응, 기후변화 대처 등 폭넓은 지역 문제들과 외교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혼 대변인은 또 이번 협의가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국가안보보좌관 차원의 첫 다자 대화라며 이는 핵심 현안들에 대한 우리의 협력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서 우리의 공동 번영을 증진하는 데 우리가 두고 있는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회의를 열고 북한의 최근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성명서 채택 등 대응 조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30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최근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앞서 프랑스와 영국, 노르웨이,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등 5개 유럽 국가들은 북한의 지난 25일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이날 기타 안건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다뤘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여러 나라들이 북한의 발사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성명서 채택 등 대응 조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3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독일, 영국, 프랑스, 벨기에, 에스토니아 등 5개 나라가 공동 성명을 발표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당시 이들 나라들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북한은 모든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위한 확실한 단계를 취하기 위해 선의를 갖고 미국과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신 이번에는 안보리 이사국인 노르웨이와 아일랜드, 에스토니아가 각각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노르웨이는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며 국제사회와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일랜드는 북한이 최근 미사일 발사로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한 것에 유감을 표시했고 에스토니아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성공적인 협상 정망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외교적 관여가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는 유리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틀 뒤인 26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전날 대북제재위원회 소집 사실을 확인하며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이 취할 수 있는 추가적인 행동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안보리 회의 소집에 대해 이중 기준이라며 반발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규입니다.
한국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잇따른 대미 대남 비난 성명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북한이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대북정책 검토 작업을 마무리 중인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한 종전선언 카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은 31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내신 기자들과 회견을 가졌습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이딴 대미, 대남 비난 성명에 대해 북한의 일련의 군사적 도발 또는 성명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표명하고 있는 그 우려나 관심에 대해서 오히려 크게 반발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북한도 남북 간의 합의, 특히 그 남북 정상 간의 한반도 비핵화 합의한 것을 준수하면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 장관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선 한국 정부도 북한 인권 상황에 아주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선 인도적 지원 사업이 선행돼야 하고 이런 측면에서 주변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미국이 진행 중인 대북 정책 검토에 대해선 한국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전달됐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북 정상회담이나 페리 프로세스 등 미국이 선택할 구체적인 대북 접근 방식에 대해선 특정 방법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그런 방식의 검토는 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한국전쟁 종전 선언과 관련해선 북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선언은 그 북미 관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의 지금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그러한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해결 등 관계 개선을 위해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과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 조기 개최를 희망했습니다. 정 장관은 한일 간의 양자회담이 되든지 아니면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처럼 한미일 3국 간의 외교장관 회담이 되든지 또 자신이 가든지 일본 외무상이 한국을 오든지 또는 제3지역에서 만나든지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한일 공조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강제징용과 위안부 판결 문제,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경색된 한일 관계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일본과의 대화 의지를 피력한 겁니다. 정 장관은 미중 갈등 과정에서 한국 정부 입장을 정리하는 문제에 대해선 미한 간 굳건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은 한국의 선택 대상이 결코 아니며 양국이 그런 요구를 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 장관은 다음 달 3일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왕이 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한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이후 4개월여 만입니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정 장관으로선 첫 해외 출장으로 왕 부장은 지난달 16일 전화통화에서 정 장관을 초청한 바 있습니다. 두 장관은 회담에서 북핵과 북한 문제 등 한반도 정세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 등을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이 대중견제를 위해 주요 동맹인 한국을 끌어들이려 하고 중국은 북한과 밀착해 반미연대를 구축하려는 상황에서 미중 갈등에 대해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전주한 미군 사령관들이 미사일 발사와 막말 세례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유엔 차원의 조치와 강력한 군사 태세로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과잉 대응은 삼가돼 변하지 않는 북한과 언제든 싸울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위협을 최전선에서 다뤘던 전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 등 군사적 도발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은 미한 양국의 굳건한 공조와 언제든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준비태세 강화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존 틸러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한 양국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면서 미국과 한국은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과 보조를 맞춰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행동에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이 같은 제안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식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앞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9일 우리는 이곳 뉴욕에서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처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킬러리 전 사령관은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변화 조짐도 없이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 정권을 강한 군사력으로 억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한 동맹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접근법으로 오늘 밤 싸울 수 있고 연합 군사력으로 억지력을 발휘하며 국력의 다른 요소에도 힘을 쏟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킬러리 전 사령관은 그동안에도 역대 주한미군 사령관들과 함께 미한 연합군의 전투준비 태세 강화를 위해 연합훈련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해왔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과잉 대응하는 대신 미한 양국군의 준비 태세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현지 병력은 방심하지 말고 최고 수준의 준비 태세를 항상 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For folks on the ground over there, obviously we got to stay vigilant and we got to maintain readiness at the highest levels at all times.
서먼 전 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위협이라며 목표 달성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Missiles that are fired, you know, out of North Korea, they pose a threat. I would ask them to refrain from.
특히 북한의 이번 발사는 한국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은 철통 같은 방어력을 유지하고 최상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오늘 밤에라도 기꺼이 싸울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just encourage South Korea to maintain an ironclad defense.
서먼 전 사령관은 지난 1월 DOA와 인터뷰에서도 휴전협정 상태가 지속하고 한미연합사령부가 존속하는 한 준비태세를 훈련하고 유지해야 한다며 우리가 휴전협정 상태를 벗어나고 평화조약을 체결할 때까지 연합훈련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북한이 무기시험을 재개하고 연일 막말 세례를 퍼붓는 데 대해 북한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1일 순항미사일 발사와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대외 무력 시위에 나선 북한은 26일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담화를 통해 남조선 집권자가 사람들 앞에 나서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우리에 대해 뭐라고 할 때 아연해짐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발언을 겨냥해 미국의 강도적인 주장을 덜함도 더함도 없이 신통하게 빼닮은 꼴이라며 미국산 앵무새라고 칭찬해 주어도 노여울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한 직전인 16일에도 미한 연합훈련 실시를 이유로 한국 정부를 향해 때때 태생적 바보라며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틸러리 전 사령관은 이에 대해 북한이 협상보다는 도발을 택하고 한국과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수사를 늘리는 전형적인 행태를 보인다며 이를 북한 정권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무기 역량을 계속 과시할 수도 있다며 이런 도발을 통해 대북 정책 방향을 검토하는 미국과 한국을 위협하고 제재 해제와 같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도 북한이 미국 새 행정부의 반응을 끌어내고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면서 모두 과거에 봤던 것과 똑같은 행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it's more the same that we've seen in the past. I think they're trying to get a reaction out of the.
서먼 전 사령관은 미래를 예측하고 싶진 않지만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모종의 조치를 얻어내기 위해 계속 비슷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 육군참모총장이 중국과 북한의 영내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육군의 차세대 전략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군뿐 아니라 핵심 동맹국과의 상호 운영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임스 맥콘빌 미 육군참모총장은 30일 북한을 미국에 대한 주요 위협의 하나로 지목하면서 다양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영역 작전 도입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맥콘빌 총장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개최한 대담에서 역내 위협국인 북한과 세계 패권 경쟁국인 중국이라는 각각 다른 유형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As I look around the world, we can certainly look at North Korea, we can certainly look at the Indo-Pacific, and quite frankly, we can look at.
맥콘빌 총장은 40여 년의 군 복무를 돌이켜볼 때 위협에 대한 평가는 항상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며 육군은 향후 인도태평양 사령관에게 어떤 유형의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된 전략을 선택지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콤빌 총장은 그런 전략을 실현하는 데는 신속성, 거리, 융합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다영역 작전 교리는 어떤 적성국이라도 억제력에 실패할 경우 격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 합동군은 땅, 하늘, 바다, 우주, 사이버의 전장 환경에 모두 대처할 수 있는 군대로 변신하기 위해 다영역 작전 교리와 전략을 개발 중입니다. 2018년 발표된 미 국방전략보고서는 제1위협을 중국과 러시아, 차순위 위협으로 북한과 이란, 3순위로 테러단체를 꼽고 각각의 위협 대처에 필요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군대가 필요하다는 셈법에 따라 다영역 작전 개념을 고안했습니다. 이날 대담에 참석한 폴 라카메라 인도태평양 육군사령관도 전략적 측면에서 중국과 북한은 국력 차이에 따른 영향력이 분명 다르다며 유사시 각각 상이한 전장지형과 인구가 밀집된 거대 도시들 또한 변수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술과 작전 측면에서는 두 개 전장 환경이 동일하지 않지만 다영역 작전의 기본에 계속 충실해야 하며 육군에 제공되는 역량들과 다른 합동군들의 보유 역량을 통해 그와 같은 전장 환경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카마리의 사령관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라카메르 사령관은 향후 영내 미군의 미사일 방어 전략과 관련해 미사일 요격에 초점을 둔 타격 순환 사슬 체계, 킬 체인에서 타격 순환 연결망 체계, 킬 웹으로 변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again, how do we get after the archer, not just focusing on the arrows, and thinking in all the domains.
미사일을 화살로 비유할 때 날아오는 화살을 맞추는 것에서 원점 타격을 지칭하는 궁병을 겨냥하는 타격셈법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하며 이를 위해 다영역 작전 도입이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이런 교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핵심 동맹국들과 상호 운용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영역 횡단 작전으로 불리는 교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일본 자위대와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호주군을 대표적 사례로 지목했습니다. 한편 맥콤빌 총장은 다영역 작전을 실현하는 데는 병력의 위치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향후 미군 역내 재배치와 연계해 조정된 셈법을 적용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How we position the force and calibrated force posture becomes very, very important.
어디에 병력과 장비를 사전 배치할지, 역동적 병력 전개 개념에 따라 어떻게 부대를 순환 배치할지가 다영역 작전을 구사하기 위한 중요한 고려 사안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런 셈법은 적절한 수준의 병력을 시의적절하게 전개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으며 미래전에 관한 미 육군 내 보편적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고 맥콤빌 총장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이 함께 국제 현안을 해결할 독특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또한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과정에서 세 나라가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가장 긴급한 국제 현안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와 책임을 맞이하고 있다고 마크 네퍼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말했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30일 워싱턴의 미국 진보센터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 북한과의 외교 활성화하기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미한일 삼각공조를 강조했습니다.
And to that end, the United States and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continue to seek ways to strengthen our three countries' bonds, modernize and recommit to our alliances.
바이든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세 나라의 유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동맹관계를 현대화하며 재헌신할 것이라고 네퍼 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나라는 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안보 등 핵심적인 도전에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미한일 세 나라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ur acting assistant secretary Sung Kim met virtually very early on with both his South Korean and Japanese counterparts. Now these were not one-off meetings or courtesy calls.
성 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이 한국과 일본 당국자들과 대북 정책 검토 초기에 화상으로 만나 협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일회성으로 예의상 만난 것이 아니라 첫 만남을 시작으로 심도 있고 자세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내퍼 부차관보는 전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와 외교정책 도전에 대응하는 데 있어 세 나라가 긴밀한 조율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내퍼 부차관보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바이든 내각의 첫 해외 순방지로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미국의 외교 정책의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식적인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가장 강력하고도 오래 지속되는 동맹이자 친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이 최근 언급했듯 미국과 동맹들의 군사적 위협, 비군사적 위협, 기후변화와 같은 세계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First of these urgent threats is military threats from other countries. And of course, we see this in North Korea and its pursuit of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that not only threaten the United States.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미국은 물론 동맹과 파트너까지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이 비군사 분야인 기술, 경제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이버 공격으로 은행망에 침투하고 지적 재산을 훔치며 허위 정보를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내퍼 부차관보는 미한의 세 나라가 이러한 국제적인 위협에 대응해 동맹관계를 현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군사적 능력과 준비태세 향상에서 시작해 경제, 기술, 정보 분야에서도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퍼 부차관보는 특히 일본과 한국이 수년간 직면했던 경제적 강압에도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북한과의 외교 활성화하기라는 주제로 토론한 미국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의 유연한 대북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제시카 리 퀸시 연구소 동아시아 프로그램 선임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며 그 내용에 따라 앞으로 4년간의 미북 관여가 어떤 형태를 띨지 잘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급 대북 관여를 일탈로만 치부하지 말고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차 미북 정상회담이 도출한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목표들도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So at last week's press conference, President Biden had stated that he is prepared, you know, for some form of diplomacy with North Korea. He conditioned it upon the end result of denuclearization.
And I think what 리 연구원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모종의 외교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조건으로 비핵화를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리 연구원은 이 발언을 북한이 핵무기를 모두 포기하기 전에 미국이 북한과 아무런 협상에도 나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며 고도로 경직된 타협 없는 자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5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북한이 긴장 고조를 선택하면 대응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북한과의 외교에도 준비돼 있다며 하지만 이는 최종적인 비핵화가 조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블링컨 장관은 이달 10일 하원 외교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해 압박과 외교 방안 모두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랭크 엄 미 평화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날 토론에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 외교 전망에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원칙에 입각한 외교를 펼치겠다고 하면서 블링컨 장관 등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Why is that not reassuring? Well, I think it's partly because both sides seem to be exerting the same type of pressure policy that it used in the past. Certainly North Korea with its sort of very harsh rhetoric.
엄 연구원은 미국이 모두 과거의 압박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며 북한이 거친 발언을 하고 탄도미사일들을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바이든 정부의 경우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을 비춰볼 때 오바마 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과 매우 유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엄 연구원은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미국은 북한과의 관여를 최대한 확대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사카다 야스오 일본 칸다 외국어대학 교수는 일본의 스가 총리가 임기 초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도쿄올림픽 개최 등 일본 국내 현안이 많아 이 시점에서 실질적인 대북 외교를 펼치기 매우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공공 외교의 핵심 중 하나로 북한 비핵화 노력을 위한 국제 결의 강화와 인권 개선 노력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탈북민 영어 교육 등 한국 내 탈북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미국 공공외교자문위원회가 최근 연례보고서 2020 공공외교와 국제방송을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2019 회계연도에 지구촌을 상대로 어떤 공공외교를 펼쳤고 예산을 무슨 분야에 얼마나 집행했는지를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 기간에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공공외교 3대 목표 중 하나가 북한의 비핵화 증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긍정적 비전과 미국인들의 가치를 증진하며 중국의 선전과 가짜뉴스 대응,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증진, 북한의 비핵화 노력을 위한 국제결의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는 겁니다. 특히 대북 공공외교는 전년처럼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정치적, 경제적 압박을 강화한다는 미국의 외교정책 목표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부 동아태국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고 비핵화 결의에 따라 행동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혜택에 공공외교 전략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제기하는 도전에 대해 전반적인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도 계속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가령 언론인과 디지털 매체 전문가들을 위한 취재 투어 프로그램을 만들어 미국 외교관과 미군 당국자, 학자, 비정부기구 대표 등 미국의 대북정책과 더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명하는 주제별 전문가들을 만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국무부 동아태국은 또 북한의 끔찍한 인권 기록을 강조하기 위해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에 특화한 연구와 디지털 프로그램을 만들어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학대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의 공공외교팀은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탈북민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 잘 통화되도록 돕기 위해 서울 용산에 있는 아메리칸 센터에서 학생 18명에게 6주 기간의 집중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주한미국 대사관이 탈북민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며 일부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이 젊은 탈북민들의 영어 실력 향상과 미국 문화, 민주주의 가치, 지도력 기술을 발전시키도록 돕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다는 겁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서울의 미국 대사관은 이 프로그램에 따라 탈북 학생들에게 연간 320시간에 걸쳐 영어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더 많은 탈북 학생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국무부 영어 전담 연구원을 탈북민 관련 고등학교 한 곳에 파견했으며 탈북민 150명 이상이 미국 방문 교환 프로그램의 동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북 공공 외교를 위해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집행했는지는 자세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공 외교란 외국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자국의 정책과 문화, 가치 등을 나누며 서로의 신뢰와 공감대를 넓혀 외교 관계 증진은 물론 국제 안보와 평화에 기여하는 외교 활동을 말합니다. 미국 공공 외교 자문위원회는 보고서에서 2019 회계연도에 미국 정부가 전 세계 공공외교와 방송에 22억 1천만 달러를 투입했고 이 가운데 동아태 지역에 1억 4,417만 달러가 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기간에 미국 국제방송처 산하 두 기관의 대북방송 비용으로 약 1천만 달러를 집행했으며 교환 프로그램 등 한국에 대한 공공외교 프로그램엔 443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일본과 중국, 인도네시아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국무부의 한국 관련 공공외교 프로그램은 다양성 분야 99만 달러, 청소년과 청년 프로그램 90만 달러, 군사 안보 협력 프로그램 80만 달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복지 55만 달러 등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내 시민단체가 탈북민들의 증언을 기초로 북한군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피구금자에게 보장돼야 할 최소한의 처우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가 탈북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 북한군 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지난 2019년 7월에서 2020년 6월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 가운데 군 복무 경험이 있는 30명을 상대로 실시한 심층 면접 결과와 기존 북한군 인권실태 관련 문헌 분석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탈북민들이 면접 과정에서 밝힌 내용 가운데 풍문으로 들었다는 내용은 모두 배제하고 본인이 직접 목격하거나 확실히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사례로 채택해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면접에 응한 30명 가운데 27%에 해당하는 8명은 군 복무 기간에 공개 처형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시가 특정된 7건 사례 가운데 공개 처형이 집행된 시기는 1990년대 3건, 2000년대 3건, 2010년대 1건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연구에 책임을 맡은 이기찬 사회인류학 독립연구자는 3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공개 처형은 당이나 수령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발생할 때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집행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다만 군에서의 공개 처형은 군 사기를 고려해 민간에서 벌어진 공개 처형에 비해 드물었다는 게 공통적인 증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든 김정은 위원장이든 군 최고 사령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시기에 뭐 예를 들면 군의 물자 문제라든지 훈련 문제라든지 기강 문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특별 지시가 내려오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마침 그거를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했을 때는 평소 같았으면은 공개 처형이 되지 않을 사안이라도 공개 처형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탈북민들은 군 검찰이나 군 재판소는 단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고 공통된 증언을 했습니다. 북한군 내 사망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면접자 가운데 90%에 달하는 27명은 군 복무 중 사망사고를 직접 목격하거나 소속 부대에서 발생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들이 증언한 사고 52건 가운데 건설 지원이나 벌목 등 작업 중 사고가 1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교통사고나 익사 등 안전사고가 11건, 훈련 중 사고와 구타, 가혹행위 등 관련 사망사고는 각각 8건, 그리고 총기 사고 6건, 영양실조 관련 3건이었습니다. 이 연구 책임자는 북한의 군대는 각종 농촌 지원이나 건설 지원 작업에 동원되고 있다며 안전장비와 중장비가 부족해 모든 것을 육체 노동으로 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사고가 수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경제난이나 이런 열악한 현실 때문에 이런 건물을 지은 것도 거의 다 수작업으로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벽돌을 다 2층, 3층, 5층, 10층으로 지어 나르고 흙더미도 다 잡으로 파고 이러다 보니까 그 육체적 한계나 집중력 저하 그리고 안전장비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중경상을 입는 것 더해서 엄청난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정말 많이 증언을 모았습니다.
군대 내 구타와 가혹행위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타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한 명에 불과했고 피면접자의 80%는 구타가 일상적으로 일어난다고 답했습니다. 이 연구 책임자는 부대를 관리하기 위해 여러 가혹행위를 상당히 용인한다며 음지에서가 아닌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군들의 경우엔 성폭력 피해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부분 여성 하급자를 대상으로 한 남성 상급자의 성폭력으로 이 연구 책임자는 성폭력이 임신과 낙태로 이어지지만 피해 여군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군은 남자의 경우 의무제로 10년, 여자는 지원제로 7년 복무인데도 휴가는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면접자 중 정기휴가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경제력이 있는 부모를 둔 일부 군인들이 부대에 물품을 상납하는 조건으로 비공식적으로 물자 휴가를 가는 경우가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월급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장교조차도 장마당 기준 쌀 1kg 가격인 5,000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연구 책임자는 북한군 인권 실태는 선진국 피구금자들에 대한 처우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개선의 출발선은 유엔이 피구금자 처우에 대한 최저 기준을 정해둔 넬슨 만델라 규칙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어떤 제도 안에 있어서 머물러 있는 군인들에게 최소한의 그들의 주거 기준이나 식사 기준이나 규율이나 만약에 어떤 잘못을 했을 경우에 처벌이나 이런 것은 최소한의 인권 기준은 지키면서 대우를 해주고 처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가 그간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북한군 인권 문제에 대한 실증적 논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의 활동은 금전 취득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미 법무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실제 드러난 해킹 공격 피해뿐 아니라 북한이 공격을 시도한 사례에도 집중하고 이에 대한 정보 공유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법무부 사이버 범죄 담당자는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해킹 활동의 가장 큰 목적은 금전 획득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닐 안토니 로스앤젤레스 연방검찰청 사이버 지적재산권 범죄 담당 차장검사는 30일 미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웨비나에서 라자루스의 활동은 애국주의와 금융 목적 그리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첩보 목적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이 가운데 금융 목적의 활동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s this sort of patriotism. There's financially motivated crime. And then there's
안토니 차장검사는 금융 목적 활동에는 은행과 가상화폐 탈취뿐 아니라 랜섬웨어 유포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지갑에서 자금을 훔쳐 북한으로 보내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 등에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개인들을 통해 돈 세탁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안 전문업체 시만텍의 비크람 타쿠르 기술국장도 라자루스의 활동은 금전 취득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과거 사례를 통해 볼 때 북한이 개발 도상국을 대상으로 해킹 공격을 벌이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밝혔습니다.
List of these institutions that have been targeted. One will notice that
북한 해킹 그룹의 공격은 주로 아시아나 아프리카 혹은 개발도상국 기관들이 대상이며 이는 이들 국가 기관들의 보안 태세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히 북한 해킹 그룹은 큰 자금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공격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기관들을 겨냥했다고 타쿠르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6년 발생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사건으로 이 은행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예치한 1억 100만 달러가 해킹으로 탈취됐고 이 가운데 8,100만 달러가 실제 이체됐습니다. 저스틴 벨리스 미 연방수사국 FBI 사이버범죄특수요원은 가상화폐 거래에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개인 단위의 기본 규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Be aware of what you're clicking, be aware of where you're going, be aware of what you're downloading, you know, and ask those difficult questions.
자신이 무엇을 클릭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다운로드 받는지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아가 누군가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거래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해 준다고 했을 때 이는 악의적 목적으로 이용되도록 뒷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애국주의 역시 북한 해킹 그룹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로 대표적 사례가 2014년 11월 소니 영화사에 대한 공격입니다. 당시 소니 영화사 부사장이었던 스티븐 버나드 씨는 이날 웨비나에서 북한의 공격은 분명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우습게 묘사한 영화 공개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I don't really think they wanted money. They were angry. They didn't want
당시 해킹 공격으로 회사 관계자들 간의 이메일과 직원들의 개인정보, 미공개 영화 본편의 복사 등 다양한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버나드 전 부사장은 당시 공격은 스피어 피싱을 통해 이루어졌다며 북한의 스피어 피싱은 여전히 가장 흔한 공격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안토니 차장검사는 북한 해킹 그룹의 공격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수집이라며 이 부분이 가장 큰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You're also dealing here with hackers who are skilled at covering their tracks.
해커들은 자취를 감추는 데 뛰어나고 다수의 국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노리기 때문에 각각의 증거를 연결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미 당국은 실제 알려진 피해자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해킹 그룹이 목표로 삼고 공격을 시도한 대상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안토니 사장검사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56년 3월 31일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수학자 그리고 과학자이기도 한 데카르트가 프랑스 중서부 지방 투렌의 라에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18살이 되던 1606년 라플레슈 학원에 입학했습니다. 라플레슈 학원에서는 엄격한 기숙사 생활을 하도록 돼 있었지만 몸이 허약했던 데카르트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이 허용됐고 데카르트는 침대에 누워 사색하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라플레슈를 졸업한 후 푸아티에 대학에 입학해 법학과 의학을 공부하고 1616년 법학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22살이 되던 1618년부터 여행을 하기 위해 군대에 입대합니다. 여행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던 당시로서는 군대에 들어가는 것이 여행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의학자이자 수학자인 이삭 베크만을 만나 교류하면서 자연현상을 수학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됩니다. 이후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며 당대 유명한 수학자, 과학자, 철학자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학문에서 기초를 세우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주는 왜 생겨났고 인간은 왜 태어났는지 등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모두 의심하고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649년 스웨덴의 크리스티나 여왕의 철학교사가 됩니다. 그러나 원래 몸이 약했던 데카르트는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고된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고 폐렴에 걸리고 스웨덴에 간 다음해인 1650년 54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1889년 3월 31일 프랑스를 대표하는 상징물 에펠탑이 2년여에 걸친 공사 끝에 완공됩니다. 에펠탑을 설계한 구스타프 에펠의 이름을 따서 에펠탑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에펠탑은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00여 개가 넘는 기념물들 도안 가운데 구스타프 에펠의 디자인이 선택된 것입니다. 파리의 상징이 된 이 에펠탑은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 유치한 엑스포 만국박람회의 임시 구조물이었습니다. 현재 에펠탑은 프랑스의 자랑스러운 건축물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상징이 됐지만 당시 파리 예술가와 시민들은 에펠탑을 철골 괴물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예술의 도시 파리에 에펠탑과 같은 추악한 철덩어리를 세울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고 또 에펠탑은 한때 철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통신용 안테나를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위기를 면했고 1930년 미국의 크라이슬러 빌딩이 세워질 때까지 에펠탑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저희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